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11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10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된 11장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예수님이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을 향해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뭐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새 언약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은혜를 받는 또 그것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지껏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쭉 나오면 이제 11장에서는 도대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응을 했는가. 이제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세례요한과 관련된 내용이 6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더 이어서 나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반응을 포함해서 불행하게도 좀 안타깝게도 세 가지 연달아 반응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모두가 다 불신앙적인 반응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거죠. 먼저 세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이 6절까지 나오는데 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도 가르치시기 위해서 떠나셨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2절부터 요한이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받은 사람, 먼저 보낸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처음에 뭐 여섯 가지 모습으로 파송하시고 첫 번째로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날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좋지 못한 상황 속에 파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들이 다 검과 같아서 칼과 같아서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을까요? 무슨 특별히 도둑질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조금 뒤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순교를 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전에 들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참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직접 선포를 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이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다 간접적으로 적은 것들만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뒤에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서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묘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형식 자체도 질문을 하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가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선포했던 그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형식 자체도 질문이에요. 내용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례요한이 보였던 반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의심하는,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질문을 하는 그게 세례요한의 반응입니다. 한편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어떻게든 믿고 싶어서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을 좀 붙잡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하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과연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딱 규정하고 책망하거나 혹은 나쁘게 악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아브라함 그게 사람이 맞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그 나쁜 놈의 자식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세례요한에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마 세례요한이 그랬을까? 더군다나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있잖아요. 이런 세례요한에게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건 나쁜 거다.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례요한은 평생을 목숨 걸고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보였던 이 반응이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은 결코 아닌 거죠.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의심을 담아서 질문을 하는 그게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들,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도 얼마든지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례요한이 보이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께는 좀 송구하지만 사도 바울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베드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다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소설책이긴 하지만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믿음을 지키겠다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앞둔 사람이 막 고민을 합니다. 이제 순교를 할 거거든요. 그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과연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순교를 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은 것일까? 고민을 막 해요. 결국에는 순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냥 나오지만 이 사람은 순교를 해요. 그렇지만 안에서는 갈등이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종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애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내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럼 막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이제 내 아이가 정신을 차렸나 보다. 가서 소고기도 사오고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보면 애가 엄마 몰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엄마가 저를 찾아서 그런다고요. 저 새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새끼가 나를 속였어요.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는 거짓말을 한 게 맞지만 아이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다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게요. 다 그러고서 성장을 하지 한번 정신을 차렸다고 해서 한번 결심을 했다고 해서 쭉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한 번도 고민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세례요한도 어떠했는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세례요한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선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죽음이 과연 이거 헛된 죽음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잡고, 아, 세리관도 흔들렸었는데, 아브라함도 흔들렸었는데, 베드로도 흔들렸었는데, 내가 여기서 더 흔들리면 안 되지. 마음 잡고 다시 믿음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리관이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세리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이 대답인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대답은 아주 독특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떠냐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네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겠지만 그게 헛된 일이 아니다. 굳건한 믿음 갖고 있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의심하지 않게끔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여지껏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지껏 실제로 하셨던 일들을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쭉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이나 61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 예언에 안 들어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보다 더 많이 행하셨던 일들도 여기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행적들을 다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행함을 할 뿐만 아니라 약속되지 않은 것도 행하는 존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구약의 선지자잖아. 구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구약의 약속과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만 띄워놓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여지껏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왜 실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의심을 품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해서 아니면 다른 내가 원하는 뭐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걸 안 해서 여하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왜 내가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이게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왜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실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내가 너에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했던 내용들을 내가 다 성취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실망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실망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신 거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7절이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7절에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7절에 뭐가 나와야 마땅할까요? 세례요한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주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 바람은 그래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제 바람이나 제 소망은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잠시라도 믿음이 흔들렸던 것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항상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순교하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세례요한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례요한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막 방방 뛰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미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주님, 이건 나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주실만한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과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때들이 모든 사람들마다 각각 다 있습니다. 없으면 좋지만 그런 시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세례요한을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겨드렸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잠시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것을 지연하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그리고 만족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음을 선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주께서 예비하셨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해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해 실족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